자, 동시에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뭐 어떤 지역 교회의 어떤 그런 주일이 아니라 보편 교회에서 세계 교회가 같이 기억하고 보내는 주일이죠. 한자 말로는 그렇게 성소라고 하고 한글말로 표현하자면 부르심 또는 뭐 거룩한 부르심 정도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성소주일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성직자와 수도자에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부르심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는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성직자, 수도자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사제성소, 수도성소, 혼인성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내고 육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주일이 되면 성소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성소의 의미를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성소이고 영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성소란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을 때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고 그 삶을 지금의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교리 때 물으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 건가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바로 문제가 되죠. 많은 경우에 마음의 평화는 외적으로 우환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우환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교리를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오롯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외부의 우환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죠. 그리고 외부의 우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은 사실 인생의 필연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우환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지만 세상이라는 곳은 이 외부의 우환을 재물로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죠. 물론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분명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 돈만 있으면 진짜 인생의 우환이 사라질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죠. 돈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우환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재물을 바라는 마음, 또 돈을 바라는 마음, 또 이 세속적인 복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심지어 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과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는 한 것일까라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의문이 들 때도 사실 있죠. 일단 재물을 소유해서 가지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의 평화, 또 권력을 소유하면 얻게 될 것 같은 마음의 평화는 진짜 마음의 평화는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무언가를 가져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갈등을 제거하고 피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연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을 거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일상의 예를 들자면 갈등과 어려움을 피하고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노력을 거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 노력은 어쩔 때는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버리고 그렇게 피하면서도 공부는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러다가 그 공부에 실패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실패에 대한 핑계거리를 자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집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무엇이 됩니다. 그러한 평화 역설, 고통의 역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독서였던 베드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죠. 아시다시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 사도는 기존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약간은 좀 다혈질적으로 보였던 그 사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죠.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오늘 1독서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세상에 볼 때 그렇게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그 사도의 말로가 세상에 볼 때도 전혀 평화롭지도 못했죠. 외경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머무르다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그곳에서 달아납니다. 달아나고 있는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예수님이 네가 고통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네 대신에 고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로마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고 도망가던 몸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셨죠. 사도는 십자가 형을 받고서는 다시금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형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기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그 평화 속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베드로 사도의 삶처럼 대체로 많은 경우에 세상에 볼 때 그렇게 고달파 보이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영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단어였던 성소라는 것은 영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란 몸의 삶에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몸을 영에 포함시켜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성소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노력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 노력은 다른 말로 하면 고달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달픔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그 달콤한 고달픔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우시는 멍에와 짐을 져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 멍에가 편안하게 느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초반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초반에는 억지로 또 힘들게 질 수밖에 없고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꾸준한 그 노력 속에서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 멍에 안에서 오롯이 평화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멍에와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도 충분히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성소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또 함께 잘 살아가야겠습니다.